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세상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주님께로 달려나와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을 것인데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시간을 헛된 곳에 보내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심령에 채워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락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상반절에 중심을 두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비관주의, 염세주의, 허무주의, 낙천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금욕주의, 현실주의, 합리주의. 그런 여러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이들과 전혀 달랐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인생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삶의 본질과 목적과 즐거움과 소망,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관이 참된 것인가? 그것은 죽을 때 알게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은 죽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은 죽을 때 유익이 되고 얻는 것이 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특별히 하반절에 이 중점을 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요,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 공포스러운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비극적인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죽음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음이 그에게 유익한 것일까? 왜 죽음이 그에게 영광스러운 것일까? 왜 죽음이 그에게 복된 것일까? 왜 죽음이 그에게 유익하고 얻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하여 먼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 죽음이 유익한 것일까? 첫 번째로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유익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우리 마음에 이 죄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 마음에 죄의 어떤 영향력이 일순간에 굉장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선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는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가 우리들에게 큰 고통거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내부 속에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그런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이 육체의 정욕이, 그러니까 죄가 항상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 것이에요. 힘든 것입니다. 왜냐니까 오늘 승리하고 잘 살았다 그러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에 있는 죄는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죄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죄악을 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이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성도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 이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소욕, 성령의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죄의 육체로부터 오는 그런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 속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도 살고 또 죄악된 그런 삶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이 육체의 정욕에 지면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모습과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그런 육체의 정욕에 져서 그렇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그 내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짐진 것 같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언제 이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벗어날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면 속에 자기의 영혼을 거스리는 이런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언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까? 그날을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랬습니다. 여기 우리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거하고 있는 이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이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 이상 죄가 없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영화스러운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이 죄가 거하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 이 몸이 죽게 되면은 영원한 새로운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런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죄를 짓고 또 뒤돌아보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바라는 것은 언젠가 내가 이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날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서 하는 그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탄식하면서 그것을 사모한다 이랬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니 이랬습니다. 왜 속으로 탄식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젠가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날까?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면서 완전히 죄의 그런 세력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아직 몸에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죄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몸도 완전히 구속받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평생 성도는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늘 마음속에 언제 이 싸움이 끝날까? 언제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비로소 성도들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 그러면은 슬프고 곡하고 애통하고 이러지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다른 차원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싸워왔던, 고통해봤던 이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그에게 얻는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눈물의 골짜기를 떠나는데 슬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데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슬픈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죽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이기 때문에 죽음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왜 유익한 것일까?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요, 불행이 아니요, 오히려 유익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은 죽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은 이 죽음 이후에 그들이 가게 되는 이 곳이 이 세상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려는 것인데 그것은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으면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하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평온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천국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 천국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그 영광이 거기 나타났고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이 찬란한 그 변화산에서 잠시 이 베드로가 머물렀어요. 그 영광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곳에 잠시 머물렀던 것은 천국의 맛을 잠시 본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그 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좋았으면은 사도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서 거기서 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이 천국의 맛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천국에 직접 들어간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곳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 영광을 맛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아주 극한 즐거움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즐거움 이럴 때에 이 육신의 차원의 찬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무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차원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즐거움 가운데서 이 영적인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도 누리고 있습니까? 영적인 즐거움은 이 육신적인 즐거움에 비하면 무한히 무한히 큰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언제 만족을 얻고 언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영혼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이처럼 놀랍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유익한 그런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죽음이 왜 유익한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삽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세주밖에 없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늘 그리스도를 못 잊어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못 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면 그 은혜를 평생 못 잊을 것입니다. 그 고마움을 평생 못 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못 잊는 것입니다. 찬송가 196장 4절에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게 바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 땅에 사는 것, 하나는 죽어서 내세에 가는 것. 이게 늘 두 가지 공존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갈망과 욕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크냐? 이게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죽는 것이 더 자기에게 간절한 욕망이라 이랬습니다. 이 땅에 바울이 사는 이유는 오직 복음 전도 때문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에 거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세상을 떠나서 금방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매력과 호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의 찬란한 문명과 그리스의 그런 찬란한 문화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만을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성도들에게 죽음이 유익이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토록 땅에서 사모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익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의지하고 즐겼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떠나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픈 것이요, 불행한 것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죽음 앞에 서면은 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되는가? 나는 지금 죽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더 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더 누려야 할 것들이 많은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서면은 얼마나 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얻는 것이고 유익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음이 유익합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이 잃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제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이 인생관과 또 죽음이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 21절을 자세히 보면서 한 가지 얻어야 되는 중대한 교훈은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 죽음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이 죽어서 이후에 무엇을 거두는가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땅에서 살 때에 잘 살아야지 그 죽음도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우리 사람들은 잘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 성도들을 말합니다. 감리교도들. 감리교도들은 잘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감리교도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벌벌 떨고 공포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로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웨슬리가 말한 우리 사람들이 잘 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 감리교도들이 잘 죽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교도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도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쾌락주의자들이나 염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삶이 아니었어요. 삶이 달랐습니다.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진지했겠습니까? 쾌락주의나 향락주의적인 그런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들이 평온하고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잘 죽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일체예요. 잘못 살면서 잘 죽어서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면해가지고 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죽음을 맞이하는 바울의 그 마음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아주 영광스럽고 기쁨에 차고 확신에 찬 그런 죽음을 바울은 지금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기서 말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와 같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손을 뻗어서 죽음을 환영할 수 있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기다릴 수 있다고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삶과 결코 무관치 않은 것입니다. 그의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삶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고 죄와 싸우는 삶이었고 세상과 싸우는 삶이었고 사단과 싸우는 삶이었고 복음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에 1년 6개월 복음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에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얼마나 그런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까?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그가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그런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죽을 뻔하였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였지만 개의치 않고 그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는 복음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삶은 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잘 산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양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는 두 손을 뻗어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야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담대하고도 기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요, 돈이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살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사는 목적과 동기와 뭐 즐거움 이런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것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느 성도님의 그 남편이 돌아가가지고 그 장례식을 제가 주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예배를 주관하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뭐 무슨 한마디도 언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남편의 살아 성전의 삶을 제가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몇 번 나오긴 했지만은 불신자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가지고 불치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도박으로 일관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집사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제가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교회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주관해 준다 할지라도 제가 그분의 이름조차도 언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잘 산 것이 아니에요. 부도덕하고 정말 큰 죄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잘 살지 못하면은 절대로 올바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악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처럼 발람은 불의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의한 선지자 발람이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이랬습니다. 이 발람이 악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에는 의인처럼 죽기를 바란다 이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불의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정말 악한 그런 거짓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죽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악인처럼 살았으면 악인처럼 죽는 것입니다. 의인처럼 산 사람이 의인과 같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을 막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고도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면서 죽을 때는 잘 죽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 되겠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죽을 때는 자기가 잘 죽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낙하산도 없이 높은 고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고공에서 낙하산도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막연하게 살겠지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면 100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내가 죽고 나면은 또 내세에서 잘 되겠지 이런 것은 100이면 100 다 잘못됩니다. 100이면 100 다 잘못됩니다. 막연한 소망과 바람이 그를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면은 그 사람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하면은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다른 곳이 있질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경박하고 불경건하게 살면서도 나중에 죽어서는 막연하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보면은 죽음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인의 죽음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헛된 소망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산 사람만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죽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죽는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죽는 것은 파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와 같이 고백하며 산 사람들만이 죽음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키발드 알렉산더가 지은 영적 체험 회심에서 인종까지라는 책에 보면은 뉴욕에 살던 그레함이라고 하는 여성도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가 죽었을 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포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아름다웠으며 병들기 전보다 더 젊어 보였다. 1814년 1월 27일 12시 15분쯤 어떤 격동이나 신음함도 없이 그녀의 영혼은 날개치며 진흙으로 지은 집에서 영광의 세계로 날아갔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그런 죽음인 것입니까? 우리들도 죽을 때 이와 같이 평안하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고 한다면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살아야지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 안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 때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다 열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선조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믿음 안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한절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삶과 죽음이 곧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과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랬습니다.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여기 이사야가 묘사하기를 평안에 들어갔다. 침상에서 편히 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고 침상에서 편히 쉬는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 그런 사람들만이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잠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소망하고 바라고 살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되고 바람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그렇게 산다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죽음이 와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면은 죽음이 왔을 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이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와 이제는 내가 영원히 있을 수 있게 됐구나. 그러니까 죽음은 얻는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과 오늘 통해서 이 빌립보서 1장 22절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잘 될 것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잘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바울과 같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 죽음을 불행과 비극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며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들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